사무엘상 31장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럿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사무엘상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장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얼마 동안 다른 구절들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준비하는 동안 다른 구절들 아마 룻기도 좀 볼 것 같고 여러 구절들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과 31장은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다윗의 승리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고 31장에서는 사울의 패배와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이제 고난을 거쳐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되고요. 사울은 마침내 멸망과 심판으로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영광에 이르기 전에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31장에서는 멸망에 이르기 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사울만 아니라 사울의 온 집, 즉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의 세 아들들도 함께 죽고 사울의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상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울의 왕국이 지나가고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무엘상 말씀은 바로 이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오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자기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자기 왕국을 새롭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새것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 옛것 아래에서 심판받아 사울처럼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역사는 결국 사단을 따라 다 멸망으로 가야 하는데,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계속해서 새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것이 임하게 하세요. 새 것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요 교회인 이스라엘도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세상왕 사울을 세웠고, 세상 왕국처럼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갔을 때에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예비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 다스리실 하나님 왕국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의 결론만이 아니고요. 사무엘상은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결국 전체 성경, 전체 하나님 구원 역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체 하나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체 구약은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옛 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새 왕국이 임할 것이고, 옛 왕들의 시대도 지나가고 영원한 새 왕이 임하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전체 구약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은 마침내 옛것이 다 지나가고 완전하고 영원한 새것이 임하였다는 것, 새 언약이 성취되고 새 왕이 오시고 새 왕국이 세워지고 그 새 왕국으로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시지만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 다윗도 지나가고 다윗의 왕국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도 또 타락해요. 또 옛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직 다윗의 왕국이 선다고 할지라도 아직 영원하고 완전한 새것이 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르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 아들 왕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며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토록 그 왕국에,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가 마침내 영원하고 완전한 새것이 임하는 때, 다시 새것이 올 필요가 없는 마지막 새것이 임하는 때, 그때에 이 죄악 세상은 결국 사단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고 세상 임금인 사단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죄인들도 영원한 심판으로 갈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축복의 안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이 전체 구원 역사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오늘 본문도 우리를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인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구원 역사 속에서도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임하는 것이 보여주시지만 우리 삶의 역사에서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그 새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의 이 마지막 결론이 오기까지 지금까지의 사무엘상의 내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에 나왔던 각각의 사건들도 다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임하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또 회복하시고, 교회가 타락하면 또 회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교회의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우리 사무엘상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었죠? 생각나세요?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엘가나라는 자가 나오죠. 엘가나. 엘가나가 누구였죠? 엘가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브닌나와 한나.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많았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이 옛언약으로 하면 옛언약의 현실에서는 브닌나가 언약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고 한나, barren woman, 아기가 없는 한나는 언약 저주 아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브닌나에게서 핍박을 받고 애통하며 지내야 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잉태할 수 없었던 그 저주받은 여인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하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였나요? 결국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언약 아래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저주받은 여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따라 언약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는 현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옛언약에서의 축복 아래 있지 않았던 저주받은 죄인이 오직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되는 새언약의 현실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의 탄성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임하냐 하면 깜깜한 어둠과 같았던 사사시대가 지나가고요. 이제 빛이 임하는 새로운 왕국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의 탄생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신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 언약 저주 아래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언약 축복이 임하는 오직 은혜로 임하는 새 언약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로 가장 먼저 누가 나오느냐?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의 처음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암흑의 사사시대가 지나고 빛의 왕국시대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당시 제사장이었던 한 인물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뭐였죠? 엘리. 예.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의 악한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얘기로 이어져요.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 벨리알 살펴보았죠?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자식이라 불리울 만큼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악한 사단의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온 이스라엘을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약속의 아들로 주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사장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또 어떤 직분이 있었죠? 선지자로도 부르셨고요. 또 왕 같은 사사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왕국과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가세요. 여기서도 이 사무엘을 통해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많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우실 참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한 왕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때를 미리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내용이 따라오죠? 사무엘의 시대가 와서 또 다 회복됐어요? 그렇지 않죠. 또 타락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지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옛것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되기 원하여, 세상 나라처럼 되기 원하여 뭘 원했어요? 세상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과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왕이 원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꼬리에서 되겠느냐, 세상처럼 좀 되어보자. 그때 사무엘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이 죄악을 아뢰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기 원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상 왕이 되어 자기 유익을 위해 백성들의 것을 취할 것이고 결국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결국 너희들의 것을 취하고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거다. 사울은 싹꾼 목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 정말 흠모할 자였다는 거죠. 생각나시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외모가 준수하였고 모든 백성보다 키가 크고 장대한 자였습니다. 자, 저런 자가 우리 왕이 되면 너무 자랑할 만하고 정말 우리를 잘 지켜주고 다스려줄 거고 열방처럼 우리를 부요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줄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자기 안위와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려는 마음도 없었고요. 오히려 백성들의 것이라도 취하여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싹꾼 목자였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는 늘 무기력했어요. 그거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가는 것은 항상 무기력해.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명하신 블레셋 앞에서는 가장 무서워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지키는 것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마땅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나가야 하는 옛것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또 새것이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세상 기준과 육체적 외모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새의 집에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보잘것없는 아들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다지파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목자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르치게 하시고 그분이 세우실 천국,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회복의 때를 미리 예표하고 가르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르심 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떤 모습만이 보였죠? 30장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그의 삶이 왜 그래야 했는가? 왜 사것이 와야 되는데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와야 했는가를 알려주셨죠? 왜 그래야 했나요? 오실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되어야 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예수님 닮은 목자 왕으로 세워져 가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 이제 마침내 왕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옛것에서 죽어가고 새것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져 이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는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사무엘상 마지막 두 장인 30장 31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전체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요약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사울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자기 죽음을 통해서도 악한 세상 왕이었음을 증거하고 죽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믿는 성도는 살아서도 믿음을 증거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증거하고 죽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이 자기 피로, 자기 죽음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죽었다.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을 통해서도 그렇게 죽는데 이 세상 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 없음을 증거하고요. 죽음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습니다. 사울이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이 블레셋이 마침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다 도망쳐요.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의 활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죽을 때가 가까워서 자기의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아는 그때에 무엇을 했느냐? 그때는 좀 겸손해지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어떤 모습을 증거했는지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자기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자기 칼 든 자, 자기 종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신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사울이 잘한 건가요? 아니,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용사, 무사, 명예롭게 죽기 위해, 적군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자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멋있게 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처럼 죽을 때도 하나님은 없어요.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없어요. 겸손이 낮아지지 않아요. 블레셋 군사가 자기를 욕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종에게 자신의 칼로 찔러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종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종에게 그 죄를 짓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종에게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자 그 종이 심히 두려워하며 감히 그 명을 행하지 못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도 없고요. 자기대로 회개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이 사울이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다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예전에 엘리가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걸 듣고 넘어져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표현과 같아요. 둘 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울의 악한 죽음으로 인해 옛것이 끝을 맺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멸망을 받고 지옥 심판으로 갈 때에도 회개는 하지 않죠.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 심판으로 갈 때에도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에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세 아들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기지 않나요? 요나단. 요나단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믿음의 형제였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 자녀였는데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을 받듯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요나단도 옛것에 속하여 함께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1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도 거기 속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세와 함께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는 현실,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의 때가 임할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한 1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가? 광야에서 죽어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어디에는 들어가요? 천국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현실로 옛것에 속하여 옛것이 지나가야 함을 모세도 증거해야 했지만 영원한 새것에는 속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옛것에 속하여 옛것처럼 죽어야 했지만 영원한 새것에는 속하여 있어서 천국에는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새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후에 8절에서 13절 보시겠어요? 8절에서 13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블레셋인들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목을 벤 후에 성벽에다가 그 몸을 매달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 아래 그 뼈를 묻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요? 그냥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고 가장 먼저 사울의 시신을 불살랐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왜 그 시신을 불살랐을까? 예전에 한 사건하고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전체 이스라엘 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죄가 퍼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의 대표격, 죄인의 원흉격인 자가 있었죠. 여호수아서 7장에 여리고성 정복하고 난 후에 그 자의 이름이 뭐였죠? 아간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 그 아간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와 같았고 죄의 원흉과 또 같았는데 그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간을 제비뽑기를 통해 죄의 원흉처럼 뽑게 되고 그 아간을 하나님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아간이 취한 모든 전리품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는 말이 따라와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도 그와 같이 옛 왕국의 왕이었지만 죄의 원흉과도 같았던 사울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기를 원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이 이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이제 태우고 난 다음에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에셀나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셀나무가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특별히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사왔던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선조여 아비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온 나무.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도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임을 증거하기 위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 에셀나무 아래에 이 야베스 백성들이 사울을 믿으며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금식해요. 금식의 목적은 뭐죠? 구약에서 금식은 주로 회개할 때에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할 때 행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긴 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왜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 여기서도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계속해서 이루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새것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다윗만 새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의 왕국만 새 왕국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새 것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을 따라 옛것이 지나가는데 그 옛것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것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서게 될 거고요. 백성들도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 다윗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무엘 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국도 완전한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지나가고 다윗의 왕국도 지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의 왕과 왕국과 백성들이 다시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멸망당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다른 새 것이 와야 했습니다. 아니, 다시는 또 다른 새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새 것이 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참 왕이 오셔야 하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그의 왕국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새롭고 영원한 백성들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와야만 옛것은 완전히 심판을 받고 다 지나갈 것이고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일도 반복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영원한 새것이 임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죄인들도 온전한 새것이 되어 새것에 속하여 살아가는 때가 왔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인이요 사울처럼 옛것에 속하여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사울의 끝이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불에 태워져야 됐듯이 우리의 끝도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치욕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옛것으로 끝나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새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새 왕으로 보내셔서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옛것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옛것을 다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마치 죄의 원흉처럼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에 다 태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옛사람도 우리의 모든 옛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멸망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세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시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삶에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것이 지나갔으니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보라 새것이 되었으니 이미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구원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옛것이 다 지나갔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새것이 임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직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온전하고 영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속하여 다시는 죄나 사망이나 심판의 현실이 없이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는 일 없이 더 이상 새로워지는 때로 또다시 기다릴 필요 없이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새 삶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다가 완전케 되는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우리의 삶에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옛것은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옛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새것이 우리의 참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들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천국에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참 예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며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천국의 현실이 임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와 사망과 사단과 심판은 우리 새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어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옛것에서 눈을 돌려 새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또 눈에 보이는 우리 겉사람의 현실, 여기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후패하는 겉사람이 우리의 참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현실이라고 하세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속한 영원한 천국의 현실과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속사람의 현실을 주목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의 참 현실이니까. 옛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고 새사람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더욱 살아가라고 하세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죠.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예수님 닮은 새 사람에서 나오는지 여전히 사단을 닮은 옛사람에서 나오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새 사람으로 돌이켜 살아가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온전치 않지만 천국에서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시고요. 그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옛사람에 주목하지 마시고 더욱 소망 중에 새 사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없는 타락한 죄인들의 삶이 옛것에서 끝이 나고 사망과 심판으로 가야 마땅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새것을 예비하시고 새것으로 인도하시고 새것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새 왕으로 새 왕국과 함께 오셨고 그 왕과 왕국에 속한 새 백성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현실만으로 저희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옛사람에서 죽어가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더욱 살아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